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죠.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가야 지역, 그 헬라의 중요한 상업 교통 요지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부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우상들과 또 많은 음란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곳이고, 아무래도 그곳에 교회가 위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세상의 문제들이 또 이렇게 파고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답신을 쓴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편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짧은 세 절이지만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짧은 세줄 가운데 당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두 사람 나와 있죠.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본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뭐하러 사느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으며, 뭘 하다 떠날 것이며, 뭘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채워가야 되느냐. 그건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선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인간의 인생이 인간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된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의 걸음이 어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장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 멋대로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쓰고 싶은 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신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이 오늘 형제라고 본인이 불렀어요. 본인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이죠. 고린도에 있던. 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시나고그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회당인데 그 회당장이 고린도 큰 교회니까 그보다 훨씬 회당에 출입한 사람이 많았겠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토라를 읽고 하던 곳이죠. 그곳에 회당장을 했던 사람이 이 소스데네입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고 그 당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인데 갈리오라는 총독한테 고소를 했더니 바울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 문제로 일어난 일은 당신들 자치적으로 해결하라. 종교와 문화에 관한 그런 습관에 관한 것들은 이 로마 총독이 관할할 일이 아니라고 그걸 고소 사건을 접수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나와서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이렇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 소스데네는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다시피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는 이제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교회란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전해주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해진 무리를 성도, 우리는 세인트라고 부르지만 이 거룩해진 무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냄을 받은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거룩함을 입은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또 교회란 누구냐?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또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2000년도를 살지만 우리나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의 주를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교회다.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쪼개졌어요. 근데 교회란 어디 있든 간에 그리스도 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면 동일한 교회다. 고린도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야말로 온 세상의 교회, 아니 온 우주적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동일한 교회다. 나뉘어질 이유가 없는 교회다. 교회는 하나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왜 나뉘어져냐 하는 걸 지금 문제 삼기 위해서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동일한 무리인데 동일한 성도들이요 동일한 교회인데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이제 인사한 말은 그 당시 통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주로 쓰는 문구예요.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던 인사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그리스어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합쳐서 이 두 개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안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전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가 은혜예요, 사실은. 그럼 평강은 뭡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서 참여하는 삶의 모든 형태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구원과 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사적인 전체 맥락이 사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곧 평강의 삶이라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내가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들에게 바라지만 그걸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은 이게 로고스와 그노시스로 되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예언, 즉 곧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들을 뜻하는 것이고 지식이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날마다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했어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19절 말씀의 교제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많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코이노니아 교제하면 우리는 주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생각합니다만은 그 코이노니아가 그야말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앞선 단어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교제라는 것은 믿음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따라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먼저 동참하는 코이노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없이 무슨 교제가 가능해요? 교회 교제란 항상 주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인데, 그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먼저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동참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에 앞서서 신앙생활이 주는 이 교제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게 있는 각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교제예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세상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까닭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세상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예,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도 코이노니아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삶에 기꺼이 뛰어드는 코이노니아,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뭐 생일날은 와인도 한잔하고 그런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찬을 합니까? 그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성도들 간의 교제는 엉망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11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리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지금 막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열을 펄펄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분쟁하느냐.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의 죽음, 그의 생명,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나뉘냐. 왜 나뉘었냐. 왜 싸우냐. 왜 파당을 짓냐.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둘이 짐작이 되는 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가지고 시비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바울한테 받았다.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다. 심지어 개바파도 있고. 아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대 담임 목사고 이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이 아볼로인데 아볼로파가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게 언변이 좀 약하다고 본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몇 번 들으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 세계는 언변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궤변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게 언변과 웅변술이 지혜의 척도가 되었고 능력의 척도가 되었어요. 그 세계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는 언변이 너무나 중요하고 논리학, 수사학 이런 웅변술이 극도로 발달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히브리인이 하나 와가지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으라고 하니 이것도 이게 듣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더 인기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파들이 발끈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 초대 담임 목사를 있냐. 이제 이래서 분파가 생긴데 한 번 중간에 개바가 다녀가면서 개바파, 개바. 역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을 믿어야 돼. 이제 이런 파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파가 또 생긴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파당을 안 짓겠다고 또 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열을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뭐야? 그리스도가 나뉘었어? 에? 내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나를 내 팔을 만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게 뭔데? 그죠? 에. 또 너희가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모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집례자가 누구건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파가 있다고요. 나는 세례 준 사람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소스데네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는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러니 나를 파로 만들지 말아라. 파의 수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17절 말씀 읽고 정리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바울은 진짜 참 이 점에서 위대한 사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모이고 사람이 좀 이렇게 따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보지 말아요. 말을 보지 마. 예? 나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내가 십자가를 졌냐?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왜 그렇게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느냐? 이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세례 받은 거 그거까지 따지지 마라. 내가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세례를 뭐, 다음 달은 조 목사가 세례 안 준대. 받지 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누가 세례를 주든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공동체 목사님과 함께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 웅변술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앵커도 말이죠. 뉴스가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치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귀걸이, 목걸이, 심지어 시계도 안 합니다. 결혼 반지도 빼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자꾸 시선이 가니까. 예. 네. 넥타이 번쩍번쩍 하는 거 안 합니다. 오직 그 메시지 하나를 적어요. 세상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뭐 목사들이 무슨 뭐 전하면서 뭐 반짝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뭐 행크칩을 할 게 있습니까? 가우스 버튼을 할 게 있어요? 뭐 할 게 있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넥타이도 아예 안 메고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 복음을 전도자로 살기로 결정을 하면은 그 이외의 시선을 뺏는 것들을 우리가 치장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한마디에 복음 전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하면은 조용히 한마디만 해도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만져놓으셨고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보냈게 하시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한참 사에게 불이 일고 있는 빌립을 그쪽에 그 이렇게 뭐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그런 사람이 문득 생각나거나 그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줄로 알고 오늘 기꺼이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할 필요 없습니다. 말쟁이 될 이유가 없어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난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밖에 없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 내가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사람은 믿을 게 없고 정말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알아듣게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는 표현을 쓴다는 것, 뭐 그게 앞에 나가지고 로고스를 믿어야 돼. 예? 뭐 그노시스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소리는 우리가 안 하겠지만 그건 우리끼리 뭐 하는 전문 용어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와 평강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세상이 믿을 수도 없고 믿기를 거부하는 이 복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의 지혜로 말의 능력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시오매 주님 우리가 순전한 복음 주님께서 이미 모든 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놓으시고 우리가 종된 발걸음 심부름꾼의 발걸음만 하면은 주님께서 추수할 수 있게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염려하시는 주님이 염려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명령 따라 걷는 걸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 능력이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 보혈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